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의 방 대청소의 날입니다. 내 마음의 방 대청소의 날. 너무 이렇게 이름이 강하지 않습니까? 대청소의 날. 대체 무엇을 치우라고 하려고 대청소의 날이라고 했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함께 청소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이런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 안에 보게 되면, 이 화면에 보게 되면 나오는 사진인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쓰레기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쓰레기들이 어떤 집은 천장까지 쌓여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종이컵 한 개,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자기 집에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내일 치우면 되겠지, 내가 곧 치우면 되겠지 미루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집이요, 어느새 치울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어지럽혀져 있는 내 방이 돼버린 겁니다. 또 그 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봇대 옆에 있는 쓰레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 한 명이 나도 모르게, 그들도 모르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거기다가 던져 놓았더니, 아, 여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상자를, 어떤 사람은 폐기물을, 어떤 사람은 음식 쓰레기까지 버리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인데 저것 좀 치워야지, 치워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쓰레기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들처럼, 그리고 제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방의 상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가 와서 나의 비수를 꽂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의 마음들이 내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그때그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치우지 않고 방치했더니 온갖 나쁜 감정들, 잘못된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 가운데 꽉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쓰레기산이 우리 마음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방의 상태를 스스로 알면서도 왜 그 방을 우리는 스스로 치우지 못할까요? 왜 나의 마음의 방을 내가 스스로 치우려고 결단하지 못할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의 원수된 사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대화의 장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C.S. 루이스의 그 글과 같은 결을 함께하고 있는 한 가지 우화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당회의, 전략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젊은 한 마귀가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면 그 주동자인, 그 인도자인 리더 한 명을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경험치가 많았던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야, 안 된다. 한 명 순교시키면 그 동네에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열도 더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민을 하다가 다른 젊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 늙은 마귀, 인도하는 위원장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해봤잖아. 감옥에다가 가다 놨더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만 더 커지더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 마귀가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요. 지혜를 짜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전도도 하라고 하자. 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하라고 하자. 그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과 봉사도 하라고 하자. 선교도 가라고 하고 성경금도 열심히 하라고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고 하자. 내일부터 하자고 하자라고 속삭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대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 설교 제목만 보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미뤄두면 어떨까? 야, 각각의 마음들 가운데 그 정도의 죄는, 그 정도의 어지러움들은, 어지럽힘들은 다 가지고 산대. 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마음의 방 청소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 마음들이요, 귀찮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이 방금 내용처럼 우리 사단의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제 1장과 4장을 본 이후에 이어지는 5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 걱정들, 그 이스마엘의 걱정들은 우리가 노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삭의 웃음을 선택하는 웃음 예스라고까지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계속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던 바울이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교리에서 실천편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 은혜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 마음의 방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방을 대청소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많은 신학학자들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대헌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인 되게 하신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발판 삼아 육체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 부분을 딱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의 걱정의 노예의 자리에서, 죄의 멍에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율법의 그 속박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자유라는 상태예요. 그에 이어지는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육체의 기회도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러니까 작전기지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발판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육체의 기회, 발판으로 삼아서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 M.R. 디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본인의 저서 율법이나 은혜냐라는 것에서 주인과 하녀라는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요. 어떤 남자가요, 하녀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녀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 하녀가 그 집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규칙들이에요. 첫 번째 규칙이 아침 6시에는 꼭 기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을 보면 7시까지는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서 대령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을 보게 되면 9시부터는 내가 출근한 이후 9시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줄줄이 써놨어요. 그런데 그 규칙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크고 진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나갈 것.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하녀는요, 늘 밤마다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6시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침을 했는데 그 아침이 그 주인의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요, 계속적으로 그 규칙이 무서워서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하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주인과 하녀 사이에 따라라라라라라 사랑이 싹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요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하녀가 아니라 당당한 아내가 되었어요. 하녀 노릇,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로운 아내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전에는 6시에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10시에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아준 그 남편의 사랑과 은혜를요, 망각해 버린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하녀였던 그 비참한 과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다라면, 자신을 아내 삼아준 그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시가 아니라 어떤 날은 그 남편이 출장을 가야 된다라면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삼시세끼 도시락이라도 싸서 주는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아내로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규칙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감사와 감격의 관계, 헌신의 관계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MRDIA는 우리를 이 여인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하녀였어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두려움으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허가증 정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남편의 은혜와 사랑을요 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더 먼저 섬기고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되 그 자유를 내 감정대로 내 욕심의 발판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은혜의 감격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 하녀였던 내가 신부가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격의 자리를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방을 대청소하는 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대청소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대청소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대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거 저도 압니다. 그 자유 그냥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준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헌신해야 된다는 거, 섬겨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 아들 자식이, 며느리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제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정말로 큰 걱정입니다. 배 아파하면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상한 게 제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아는데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주에 한 가지 상황에서 제 감정대로 반응해버렸어요. 한 목사님과 제가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순간 내 생각에 이게 정말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로만 봐도 실제로만 봐도 이게 맞기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책을 했어요. 제가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벌써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후에 너무 죄송해서 1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가 전화해서 그 목사님에게 사과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모질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표현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천하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는데도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성령과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17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소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로 성령이 함께 대립하고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고 했지만 이 우리의 교회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또 걱정과 염려가 다시 몰려드는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내 성격과 내 불같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싶고 꾸짖고 싶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면서도 후회하고 내가 또 왜 이러나 내가 주책이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주책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몇 번을 결심해도 안 돼요. 변화의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아버지에게 탁 내밀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이끄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자리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청소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대청소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화 진짜 안 내야지. 이번에는 내가 질투 진짜 안 해야지. 이 결심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가지도 않고 우리가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대청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안에 싸움이 벌어질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이겨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바로 대청소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방을 대청소하는 날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이제 내놓아야 됩니다. 쓰레기는 이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쓰레기 봉투도 사와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버릴지 안 버릴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 창고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폐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옷장 저 깊숙한 곳에 이제 곰팡이가 슬어서 버려야만 되는 옷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19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목록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목록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시니어 가족분들과 이 어마어마한 목록을요, 세 가지 봉투에 좀 나누어서 담아서 버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봉투에 담아야 되는 것은요,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 은밀한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이에요. 이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언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음행이에요, 음행.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음행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포르네니아인데 이 단어는요, 행동으로만 하는 음란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음란도 음행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유튜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낯뜨거운 영상들이 나에게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그 영상들을 내가 계속 보게 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를 음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눈과 마음의 음란함까지도 이 포함된 게 바로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이 첫 번째 봉투에 우리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도 주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돼요. 이 여러 가지들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면 첫 번째 봉투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에 담아야 되는 것은요, 관계의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관계의 죄.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리고 이단, 투기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이게 바로 관계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분냄이라고 번역된 이 디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한 분노죠. 격한 분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욱하는 것들이 있죠. 욱하는 것.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자주 욱하는 민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욱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욱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저도 욱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말 해요. 나는 성격이 솔직해서 욱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뒤끝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관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로 번역된 젤러스라고 하는 것은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관계적인 죄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좋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적인 죄로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관계적인 죄 있다라면 우리가 두 번째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 쓰레기들을 다 담아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봉투는요. 무절죄의 죄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아,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아,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술 취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원어 매대는요, 무언가에, 술을 포함한 무언가에 취해서 나의 이성이 놓여진 상태입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술이 아니어도 하루 종일 목표 없이 그냥 TV 앞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 낮잠으로 시간은 보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다른 것에 이성이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 자체도요, 코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멋대로 흥청되는 잔치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 시녀분들 중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삶에 아무런 목표도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시니어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세대들 중에 이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는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방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무절제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 이 마음과 이 감정들까지도 다 세 번째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것들을 다 명시한 후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21절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요, 협박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바울의 외침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들을 자꾸 짊어지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안방에 이 쓰레기 봉투들을 자꾸 모아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봉투들을 이제 넣어서 그 안방에 두지 마시고 짊어지지 마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의 방, 대청소의 날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내다 버려야 되는 우리의 쓰레기들을요, 언제 내다 버려야 될까요? 내일이요? 지금입니다. 맞아요. 오늘이에요.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야명조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대요. 화면에 나오시죠? 이 새는요, 낮이면 즐겁게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둥지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같이 재워주라고, 추우니까 같이 재워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구박과 타박을 받으면서 내쫓겨침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새가 밤새 우는 거예요. 저렇게 새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면 집지으리. 그런데요,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새 야명조는요, 결국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절대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루는 본성, 혼자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명조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 뚜껑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 딸의 그 요청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의 눈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해야 합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고 이 쓰레기 봉투에 가득 넣어서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우리 마을장님들에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목록들, 죄의 목록들을 저희가 훅훅 지나갔는데 하나하나 짧게 설명을 넣어서 우리 마을장님들에게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우리 마을장님들이 이제 목자님들에게 그걸 드릴 겁니다. 그거를 우리 목장원들도 가셔서 보셔서 오늘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이 목록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라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면 꼭 선별해서 적어두시고 성령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려면 우리의 마음의 방을요 먼저 깨끗하게 대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봉투들을 내다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 관계의 죄, 무절제의 죄들 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안해.
내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찾아와 도와주시는 성령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나아갈 모든 결단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